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와 구약 욥기입니다.
4장. 여러분 사이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탐내는 것을 가질 수 없으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청하고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받는 것을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기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께서는 강하게 질투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 불타는 질투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소리쳐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를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것은 곧 그러한 행동을 금하는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심판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쯤 어느 도시로 가겠다. 거기서 한 1년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생겨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살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기가 잘났다고 장담합니다. 그런 장담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욥기 제13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한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파리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흑백에서 온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를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겠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존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권면과 함께 우리의 과거의 상태였던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을 권면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빛과 어둠이 비교되고 하나님께나 세상에서 어디에 나타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빛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어둠에 숨어서 행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 7절에 라는 하나님 의식은 어디서나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지켜갈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삶의 자리가 바뀌었음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쌓여서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진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진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8절 상반절인데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우리의 상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억시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과거의 온갖 죄악된 자유스러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반전되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8절 중간에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면 아직도 과거의 어둠에 머물며 다만 신앙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주어지는 당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8절 하반절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무엇처럼이라는 표현을 골로새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무엇처럼이라는 모습 자체가 예수 우리 주님께서 금하시는 외식과 위선일 수 있지 않은가 경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무엇처럼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절대로 위선을 권장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처럼은 뒤에 이어지는 행하라는 말과 함께 이해할 때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세 역시 우리 각자의 의지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과거부터 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때 없었을지라도 이제는 나 자신 속에 행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명령하신 것을 담대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 나도 되는구나 라는 자긍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도전의 결과가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9절에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사실 이 세 가지는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들이 부분적으로 그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경험된다면 이제 보다 적극적인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0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해 봐야 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당부를 보는데 그것보다는 더 아름답고 긍정적인 시험으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명령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믿음 안에 있는가의 시험은 이미 채워진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험해 볼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시험들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는 시험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전이 적극적인 것들이었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과거, 그리도 밖에 있었을 때의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인데 이런 구원권은 좀 더 강해져서 하지 말라 해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9절에 했지만 어둠에서는 이런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둠의 일이란 당연히 죄의 종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어두움에서 죄의 종으로 움직일 때로 모든 것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빛의 반대 열매들일 것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결과, 즉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로마서 6장 21절에 부끄러운 것들이고 죽음이라고 증거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죄의 유혹에 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 사탄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부끄러운 결과를 경험하면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더욱 경성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옥중서신에 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서 4장 14절이 역시 성도 간의 생사고락의 삶의 나눔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단에서는 좋은 것이 어둠 속에서는 가치를 잃을 뿐만 아니라 더 초라하고 부끄러움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2절인데 이미 앞에 3절에서 5절에 나타난 바 있지만 어둠 속에 행해지는 것들은 주로 부도덕한 성적 욕구들과 우상 숭배 같은 것들로 모두 떳떳하지 못하여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려 하고 다른 이들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12절에 새 번역을 읽었습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은 일부러 자랑하려고 떠벌리기까지 하지만 다른 이들이 모르게 행해지는 것들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일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사도를 통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결국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떠벌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기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이라면 마귀 사탄이 주도하는 어둠의 일, 즉 부끄러운 일들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예수기도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구제 같은 선한 일을 몰래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다른 모두가 아는 것을 꺼려하는 일들은 참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책망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산 사람이 시체들 틈바구니에서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더러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3절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빛의 자녀들이 참여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책망해야 할 어둠의 일들로 입으로 거론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겠지만 다시 뒤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의 일이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수치를 주님의 십자가에 맡기고 빛으로 나와 빛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끝내는 인생들은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확신하는 것은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빛으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14절 상반절인데 이 말씀은 분명히 육신적인 이해로서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응답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잠자는 자나 죽은 자들 역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육신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표현은 세상의 죄악의 어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즉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분명합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에 응답하는 조금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실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자연의 완전한 균형 속에서 나타나고 천체의 정확한 운행에서도 나타나고 식물과 동물 사이의 경이로운 번식 체계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들어있으며 그 질서 정연함 가운데 목적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만물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 가운데서도 걸작품인 사람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듯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성적 논리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직 나타나지 곧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 비밀은 사람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첫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금지된 과일을 먹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결국에는 그와 그의 모든 후손도 육체적으로도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죄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징후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죄를 물리치고 사탄을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악의 세력에 의해 그가 죽음을 당할 때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시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기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온 인류가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정확한 본질이 당시에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번성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출을 받은 후 40년간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들의 삶을 관장할 율법과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해 동물 희생제사가 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이와 같은 한시적인 특성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나은 것이 온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그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행조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집트 육체적 속박에서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영적 죽음에서 구원하는 점이 서로 유사하므로 모세는 그를 가르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계획을 조금씩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본질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속성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여전히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0년 조금 넘게 사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치면서 그의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그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비밀에 대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선택받은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지 바울사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사도들을 통해 이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교회로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로부터 나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목적은 첫째,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둘째로 한 몸, 곧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한 목적이고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임시방편으로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하나로 묶으시고 저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나게 하소서. 지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